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신실한 아들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가치나 또 철학이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속에 숨겨놓은 채 이렇게 다 없는 것처럼 숨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나 철학이나 목적이 잘 투영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가치와 철학과 목적은 자녀를 통해서 가장 잘 투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생이 많을수록 살아오면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고생을 참 많이 했다 하는 분일수록 그리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특별하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분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런 영향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이나 또 목적들을 우리 많이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공부를 좀 못해도 돼. 좀 가난해도 돼.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부모님은 무슨 소리고 그게? 막 이렇게 하십니다. 돈이 최고지. 똑바로 해라 좀. 막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 되겠나? 네 그래가지고 뭐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뉘앙스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한 대 패면 반칙이 나라. 한 대 맞으면 반칙이 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하지만 표정으로 이렇게 다 말을 하죠. 근데 교회에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각인된 많은 인생의 철학과 또 가치관과 또 목적이 잘 각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반드시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형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지 아니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목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비록 힘들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1차, 2차에 걸쳐서 감옥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제 1차 감옥에 투옥대가 풀려난 뒤에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지역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할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와 디도서를 쓴 디도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떤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떠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를 감당하게 했고, 또 디도는 다른 그 지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여행 중에 잡혀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서 투옥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2차 투옥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으며, 이제 그가 죽음에 임박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주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기초들, 많은 집들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세워야 될 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세워진 이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새 형상으로 지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로 세워지는 저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영적 아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내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원래 이름은 디모데죠. 저희 딸도 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꼭 불러주라고 하거든요. 김땡땡아 하면 아 좋아요.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디모데 이름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또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홀로,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홀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참 보통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가 직면한 어려움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신앙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먼저 보낸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세운 리더이고 바울이 그를 위임하여 세운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비교적 역할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곳에는 자기보다 연장자이며 배운 것도 많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이 사람이 리더로 있으니까 항상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런 실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픈 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위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왜 아멘 하셨습니까? 네. 술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죠. 속이 너무 위장이 아프고 위장이 염도 있고 이 소화기관이 연약하니까 소화를 잘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지 말고 소화를 위하여 이런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같이 있었을 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아픈 데가 많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은 되게 골골한 사람 있죠. 아픈 데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나는 태생적으로 타고나서 밥만 먹으면 소화가 바로 되는데 저 사람은 뒷날까지 아파. 뒷날까지 먹은 게 그대로 있어요. 배만 나오고. 이런 모습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아픈 데가 많든지 리더가 항상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그때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한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소하다고 뭐라고 하죠. 연소하다고 업신여김이 함부로 대하며 이렇게 뭐라 하죠. 자기의 몸을 보니까 정말 연약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보통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 아시아를 다 전도한 위대한 대선지자인 바울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전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약함을 알고 누가 제일 많이 공격을 합니까? 원수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항상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네 주제에 이런 일을 감당하냐? 네 주제에 이런 일을 감당하냐? 너를 봐라. 너 모습을 봐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나지. 많이 사람들도 없지. 누구 때문이겠냐? 바울 있을 때는 안 그랬어.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롭게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때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친밀한 것이 내 아들이다. 바울이 친히 자기의 자녀인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고 내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원수마귀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가 진짜 나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나를 연소하다고, 또 사람들이 다 나를 질병으로 자격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고난을 감당한 이 바울이 그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내 제자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든지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원수가 공격할 때도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돈으로 밥 한 끼 사줄 수가 없고, 뭔가 수고한다고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거든요. 죽게 임박한 이 바울이 거기 안에 품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것은 진실한 거 아닐까요? 이게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마치 벙어리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럴 때 벙어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 말을 안 하죠. 벙어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근데 이게 진심인 거야. 말하지 않지만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몸도 연약하고 네 때문에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감옥 속에서 그의 영혼의 진정한 목자인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명명해 주는 이 호칭은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번 가태연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도 진짜 영혼들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고난 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막 이리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고맙고 진짜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음에 밥 사줍니까? 그건 좀 하수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가 받을 모든 상을 저 사람에게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닐까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세상의 물질로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갚아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호칭, 수식어, 대명사 그런 것들 붙여줌으로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을 상급,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한번 쭉 보시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자매 베베, 나의 보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참 귀한 이런 수식어와 또 호칭을 다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평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한 일도 행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해 보이고 자기 스스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앞에 드러난 실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졌던 가장 존귀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뒤를 연결해주는 연결 접속사죠. 근데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와 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므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으며 바울도 그 중에 걸출한 리더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겐에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도 리더급 그룹에 속했거나 오랫동안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 세워진 사람이니까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바울을 버린 사람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든은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버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바울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순수할수록, 바울의 복음이 분명할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옥으로 인도되었죠. 바울과 바울의 복음은 세상의 성공이나 육체의 만족이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손해와 불편함을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의 복음, 세상과 물타지 않은 바울의 이 순수한 복음은 뭐였냐면 정수기에 필터하고 똑같은 거죠. 불순물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싫은 겁니다. 아니 조금만 물타기를 하고 또 조금만 희석되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의 복음이 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린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내가 바울을 떠나버릴 떠날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오늘 이 디도는 나중에 디도서를 쓴 디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이 복음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런 감옥 상태에 두었으며 왜 이 물타지 않은 복음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나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을 따를 때 세상으로도 성공하고 없었던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 누구나 거기 다 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흘러내시는 거죠.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면서 남아있는 바울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참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한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떠날 사람은 다 떠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디모데는 바울이 택한 것 같지만 바울이 택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택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신실한 믿음, 그것이 디모데를 마지막까지 남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대마, 세상을 떠난 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간 자, 디도 달마디아로 간 자,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 야, 그 사람들은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지. 부겔로와 허무게네,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지. 이게 이런 평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울의 순수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다고 말할 그때, 그때에 이 호칭이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순수한 복음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리지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 와서 변론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바울을 옹호하면 난 부끄러운 자가 된다. 참 이 세상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참으로 어리석게 여겼는데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왔던 겁니다. 그 복음이 엄청 어리석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랬을지라도 오늘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 바울의 복음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물타지 않을수록 거기 누가 모이겠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가짜배기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물타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당신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걸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한 겁니다. 여러 번 왔어요. 이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었다고 말하지요. 바울이 그때 뭘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재수 상태인데 거기에 뭐 짜장면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말하죠. 평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오네시보를 생각하면 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나를 찾아왔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참 제일 큰 게 은혜 같아요. 아 긍휼 같아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참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볼품없고 있는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적들도 많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작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 속에 있는 숨어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내가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 그게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 한 가지도 안 되는데 찾아내려고 하면 뭐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가 됩니다. 갈 마음을 먹으면 작은 거 하나도 진짜 그게 떠날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입힐 그런 사람과 또 스스로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할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 갈라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순수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때, 이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대중의 많은 방해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내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편이나 바울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되고 당신이 왜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무슨 고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손해볼까 무섭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제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바로 그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복음이 순수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할수록 세상에 물타지 않을수록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해준 것도 없지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들아 이 세 가지를 너의 심중에 새겨서 너의 마음이 이것과 다르면 무너뜨리고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처음 똑같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적자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은혜가 그들 안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바울을 남겨놓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은혜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감옥에 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했던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은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도 있습니다. 아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죽이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겁니다. 지식은 죽이는 겁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글에 써져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었으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율법에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형식적인 종교인들, 원래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디아스포라로 떨어져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날도 살기가 아주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었죠. 열심히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이르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빛이 그에게 내려쬐었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빛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죠. 그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는데요, 순식간에 사울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영이요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며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것을 다 맞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차니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찮은 작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가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벌벌 떨잖아요. 죽게 된 걸 느낀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화로다. 내가 진짜 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옷을 잃어버렸을 때 찾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늦게 배회하는데 제 68번 주기표가 써져 있는 옷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거기서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다고 막 제 친구 조 집사님을 엄청 괴롭히면서 도망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168분 눈에 뚝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미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1초도 안 지났는데 0.1초도 안 걸렸던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천지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 앞에 다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지극히 작은 먼지 맛도 못한 게 막 작대기를 가지고 그 큰 하나님에게 계속 사태질을 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 사람도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원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행하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이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구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가 강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의지와 지식과 아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가 많으며 죽기에 마땅한 얼마나 악한 자였는데 내가 생각하면 이런 사람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 아들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이 사랑이 크니까요 누들의 패도 돌로 막 찍고 막 대장으로 때리고 해도요 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게 못 이기는 겁니다. 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아멘. 바울만 그랬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집에도 보면 형제가 몇 명 있는데 제일 찐따 같은 사람이 전 것 같아요. 제일 못생기고 못나고 얼굴이 모여져 있고 눈도 작고 막 이런 사람이 전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자세히 보세요. 암튼 집에서 제일 못난 것들만 불렀어요. 이 사람 시켰으면 진짜 우리 집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막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사랑이 별로 없어요. 막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주저하고 나가도 되나 막 안 나가도 되나 막 그런 큰 은혜를 막 받았으면 막 주저하지 않고 막 미사일처럼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세고 막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딱 불러놓으면 막 집안이 10일 안에 다 변화되며 그 동네가 통째로 변화될 수 있는 아멘인가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불렀어요. 제일 핫바리 같은 사람 제일 핫바지 갖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 중에 탑 중에 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 배경이 좋으며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뽑았다면 이 디모데는 뽑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연소하죠.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큼 그가 탁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탁월하고 많이 배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뽑아줬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 바울도 같이 먹는 맛이 나죠. 야, 뽑아놨는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맨날 좀 고기 먹으면 체해가지고 소화제 달라고 하고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은혜의 근원, 바울 이 디모데가 강해진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디모데의 탁월함이나 이 세상의 육체의 자랑거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계적인 탁월함에서 온 걸까요? 아니죠. 하나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없는 거, 참 없다, 참 부족하다, 참 약하다, 찌질나게 불쌍하다. 이게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아멘.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은혜가 강해요. 그런데 못 느끼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많다. 나는 뭘 먹어도 다 하루 만에 소화가 돼.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우리 엄마도 둘 다 유대인이야. 엄청난 집안이지. 야, 이 정도 되면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약한 거 투성이고,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냐, 말도 진짜 느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원수는 항상 이런 걸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불쌍하고 없고 참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줘서 은혜가 머물러 있었는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없지? 참 못났다. 너 부족하지? 야, 어떻게 그러냐? 너를 봐라. 너 자신을 봐. 너의 이 부족한 거 없는 거 봐.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말을 듣고 굳이 없어도 될 거를 계속 구하죠. 굳이 안 해도 될 걸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막 이겨내고 어떤 방해가 와도 이겨내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날려가요. 힘이 없어요. 대적이 공격하면 하나도 힘이 없는 겁니다. 도망갈 200가지 이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요. 옛날에 은혜가 있을 때는 뭐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근데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도망갈 이유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합당하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다시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로로 제자라고 써놨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두 번째로는 많은 증인 앞에서 무엇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를요? 내게 들은 것. 내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감옥 가게 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했던 것이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에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으니까 이건 전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반드시 전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감옥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만이 유일하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요 왜 바울을 감옥에 넣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합니까? 유일한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에게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자기의 옛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주셔서 그런 나를, 그 피로 믿는 나를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며 너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잖아요. 오늘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나의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들, 바울의 복음이 순수하고 바울의 복음이 물타지 아니하면 할수록 누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진짜 누가 나타날까요? 다 도망갈 것 같지만 그때는 진짜 물타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나를 감옥 가게 하고 나는 오늘날 이때까지 고난받게 하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의 물을 타고 희석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희석된 말씀, 희석된 것을 원하거든요. 진짜 오늘 이 바울에게 선포된 물타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바울에게 임했던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희석된 이런 복음은 십자가도 없으며 고난도 없으며 낮아지는 것도 없으며 포기하는 것도 없으며 불편함도 없는 이런 복음을 원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에 겹치면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요, 또 복음이 이렇게 희석된 이런 사회에서는 말씀, 희석되지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되게 힘들어합니다. 오늘 분명히 중요한 예배가 있고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복음이 희석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자기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모임을 겹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양심이 있음이 알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음이 알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희석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제일 싫겠습니까? 타협하지 아니하는 복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 그걸 전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자유의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고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저는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우리 학생 리더 수련을 했는데 수련을 하다 보면 꼭 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외국에 삽니다. 몇 년 동안 못 만나고 약속을 해놨는데 수련회가 딱 겹친 겁니다. 근데 그게 교사 리더 수련회였거든요. 학생 청지기 수련회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가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나의 제자로 오랫동안 이 제자로 삼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상황이 아주 딱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지만 쉽게 가라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말은 가지 마란 말입니다. 딱 알아야죠. 가지 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있다. 너한테 훈련하시는 게 있어. 근데 그 학생이, 우리 학생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친척을 못 본 지 오래되었지만 수련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방언 기도를 받고 싶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네.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 중에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걸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진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타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하고 분명히 내 양심은 살아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가봐야 뭐 밥 먹고 오는 거 빼고 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세상이 물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잘 싫을까요? 누가 원수 같을까요? 순수한 복음, 이 물타지 않은 복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말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복음도 물타지 않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던 겁니다. 다 떠나갈 이유를 대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뭘 전해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복음, 그 복음을 있잖아. 전해보면 충성된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말하면, 아, 그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뭐요? 저 가지 말라고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귀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여겨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이 많고 현재의 불평을 주는 단어 두 개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제자입니다. 제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 백성을 섬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취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자기가 키운 이 제자들,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떠났던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다하여서 키워줬거든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그 열매가 필요한 때, 정말 자기에게 와서 수고한다고,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갈 때는 좋은 말하고 떠나갑니까? 부족했던 것들, 안 좋았던 것, 섭섭했던 것들, 이런 거 다 말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우리 중에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많이 섬기다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볼 생각을 하고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때가 참에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옛날에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내 말을 너무 갑자기 잘 듣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나한테 선물도 사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진짜 마음을 들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단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사람이 제일 싫은 겁니다. 우리 집 개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싫은 겁니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관리형으로 바꾸는 거죠. 관리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아요. 네가 또 그렇게 해봐야 나 나중에 떠날 거잖아. 네가 똑같지 뭐.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 세워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유월절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보기 좋게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동네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 배반자와 같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동네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잡아온 물고기를 준비해서 다 먹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아픔이 많으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양육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양육하다가 사람으로 인하여 데이고 뭐 뜨거운데 이렇게 데이면 잘 안 가죠. 거기 사람에게 데이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이 바울이 가장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가장 힘이 있는 사역이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꺼뜨리지 아니하시며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명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감옥에 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바울이 오늘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멘.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한 번 더 말한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멘.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엄청 세죠.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생존형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 튜브 같은 것도 있고 그 구명조끼 같은 걸 입고 가지요. 근데 먼저 간 사람들은 야 깊은 데로 가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 갔을 때 보면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막 이리 옵니다. 막 오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먼저 가서 경험한 사람은 오 가자 재밌어 대박이야 아, 진짜 재밌다 막 그러면서 손을 끌고 거기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 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지 아냐?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돼. 가라.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큰 즐거움, 큰 기쁨이 있을 건데, 이것은 누가 경험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경험할 수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다 떠났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좋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말하고 있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주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 가운데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집한,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서, 순수한 복음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캐리비안 베이에 가서 제극게 우리가 행복하게 그 물살을 이기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고난을 볼 때 왔다! 물살이 왔다! 타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다 알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절에서는 구체적인 이 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인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구체적인 이 지침은 내 삶에 실제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면 우리 삶에 순수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도 있으며 어려움도 있으며, 하지만 오늘 이 쭉 말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에 일단 군대에 입대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장이 시킨 대로 하죠. 대장이 시키며 그 군대에 있는 문화를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장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자기에게 자기 생활, 사생활이 있습니다. 다 사생활이 있죠. 그런데 군사는, 군대는 그 사생활이 있다고 마음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탈령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탈령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분명히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자기에게도 중요하며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오늘 이 물타지 않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탈령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대장님 말씀이고요. 우리 대장님은요, 제 속에 있는 악한 옛 진치거든요. 저 왜 따라야 되는데요? 그런 나쁜 탈령병들은 영창에 보내야죠. 호되게 맞고 난 뒤에 나옵니다. 군대에서도. 오늘 작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 우리에게 진짜 그런 고난이 옵니다. 진짜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복음에 물타져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작은 고난에 동참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실제 삶의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자랑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칭찬거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쌍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린 끊임없이 사울처럼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자였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진짜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것을 다시 겸손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물타지 않은 순수한 복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싫어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순수한 하나님의 물타지 않은 복음을 네가 만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놓으셨으며 너가 오랫동안 영혼들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는 아픔을 주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